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을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그 모든 것을 대표하고 또 핵심적인 것은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보통 둘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상향적인 계명으로 보고 내용상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규범으로 봅니다. 그러한 나눔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규범과 규례를 다 수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틀이어서 그렇다 본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에도 하나님의 그런 규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레위기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규례들도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뭐 제사법이라든가 혹은 많은 이제 정결 규례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정결한 자만이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고 성막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제사법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명령, 예물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 그것을 따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예전인데 그러한 우리가 보통 레위기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규례들은 1계명과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위기 하면 좀 어렵다라는 인상도 갖고 복잡하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런데 사실 제가 레위기 대부분이 이제 그런 제사법과 같은 뭐 정결 규례 같은 10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규례들 거기에 해당하는 규례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불련상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규례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레위기 곳곳에도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규례들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19장이 그러합니다. 19장의 상당수가 많은 부분이 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명령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막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막바지에 있는 규례들은 대부분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는 그런 규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죠. 실은 이것은 이제 윗사람에 대한 공경, 그리고 오계명에 포함되는 오계명을 확장하는 명령할 수 있겠죠. 실은 이 19장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오계명으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19장 3절에 보시면 그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내용과 숨이 상관되게 막바지에 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확대하여서 모든 윗사람들, 그 노인들을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덧붙이고 계시죠. 그 3절에서는 그 안식일 규례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그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세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세계를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참 안식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사실상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말하면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실 때 항상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 피조의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난 자가 있고 나중에 된 자가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나 아니면 아무 그런 목적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에 대해서 모든 그 질서 가운데 합법적인 윗사람들이죠. 윗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문화나 어떤 뭐 역사 가운데 배양된 그런 어떤 뭐 훈련된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심어두신 그런 거룩한 성품임에 분명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윗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윗사람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윗사람이 뭐 부당해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나에게 윗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행해서 나를 학대해서, 혹은 뭐 이유 없이 뭐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다양한 어떤 이유로 뭐 직장의 상사라든가 부모라든가, 혹은 뭐 교회의 또 윗사람이라든가 교회 직분자라든가 순종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큰 위험 신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순간이요. 자칫하면 그 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넘어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의 그런 결과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화요일이었는데 화요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화요 성경 공부를 이제 에스겔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22장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22장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쭉 이제 남유다가 곧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이렇게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밝히시거든요. 처음에는 뭐 비유로 상징적으로 좀 모호하게 하시다가 이제 에스겔 22장 정도 가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사실 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열거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그 에스겔 22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그 내용에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분해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7절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제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레위기 에스겔 22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22장 7절에 그들이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긴 일을 굉장히 큰 책망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왜 그런가?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긴 것은 단지 무슨 예의범절 차원에서 부모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흥미로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포함되죠. 아스를 통해 벌하실 때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실 때 그들의 죄로 벌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부끄러운 일에 그냥 내버려 두셔서 벌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이사야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3장 4절부터 5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고관이 높은 자가 종귀한 자가 낮은 자를 다스려야 되고 노인이 아이를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 죄가 그냥 있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벌하시는데 어떤 진장했을 때 이 질서가 전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벌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아주 큰 이유가 바로 부모를 업신여긴 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켰다 못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확장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오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단초가 되고 만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죠. 이제 특히 개인의 강조 또 어떤 질서보다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그런 어떤 철학들이 혹은 가치관들이 이 시대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무분별하게 뭐 때로는 일부는 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도 허물어집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권위도 뭐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권위를 부릴 수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권위 있게 다스릴 수 있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쪽으로 좀 고육의 방해에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실은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정치 체계 속에서 위정자들과 다스린 자에 대해서도 심한 반감을 가지고 대들려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정말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그런 다스림을 주지 않는 한 조금의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주목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결국 이 계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던 것처럼 그런 비참한 그런 말로를 겪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33절부터 34절이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타국인을 사랑하는 규례인데요. 타국인은 여기서 약자죠. 약자를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타적인 존재.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극단적인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낯선 사람들은 이제 그런 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죄인들 같은 경우에 낯선 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공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 그런 낯선 이들에 대해서 특히 약자에 대해서 자기와 같이 사랑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니까 당연히 육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정말 그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 명령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 지점은 사실 그 반대쪽에 있는 긍정적인 명령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원수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는 것의 반대쪽의 적극적인 계명은 부부간에 하나님 안에서 긴밀히 사랑하라는 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소유를 물질들을 만족함으로 받는 것 거기에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지 명령의 표면까지 와 있는 그 명령의 표면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살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뭐 남의 것을 훔치고 실제로 뭐 간음을 하는 그런 지경이 이렀다고 한다면 사실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타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인 계명,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는 이스라엘에게 거류민들이 있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류민들이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 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죠.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부름받았는가? 근본적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제 진멸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죄인들을 벌하시는 그런 과정의 일환일 뿐이지 이스라엘이 사실 부름받은 그 목적은 사랑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 명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잔혹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명령들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죄인으로 판명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무턱대고 그냥 다 들어가서 진멸해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가져던 자세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대상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냐면요. 사랑의 본질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은 피조물이 되어주신 거였단 말이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께서 한계 있는 인간이 되어주시는 것이 사실 사랑의 정점이었어요. 가장 높고 큰 자가 가장 작고 연약한 자가 되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다움이었거든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위치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되어주는 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거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 것을 명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스겔서 22장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요. 뭐였을까요? 살인이죠. 그 에스겔서 22장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4절, 에스겔 22장 4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6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 자도 있었으며. 9절. 그러니까 살인하고 폭력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간을 붙이는, 그러니까 구계명을 어기고 동시에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12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13절에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때 내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손뼉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살인이 난무했던 것이죠. 사랑에 가장 반대되는, 돌이킬 수 없다 하기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점에 남유다가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구체적인 계명들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상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아, 나는 살인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죽일 일이 없구나. 나는 그곳에서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낯설고 연약하고 그리고 사실 정말 이용해 먹기 쉬운 그런 대상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점점 이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행하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표면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수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갑자기 하지 않게 돼요. 그죠? 살인을 보통 어떻게 하게 됩니까? 조금씩 다른 사람을 무시하다가, 미워하다가, 처음에는 돈을 뺐다가,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피해를 주다가, 그러다가 결국 상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에는 다양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언급하고 이런 계시를 보았을 때 그 남유다의 그 질서 자체가,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까 그 부모를 공경을 말씀드렸는데 그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어서 그 윗사람들이 이런 불법을 행하고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는, 그러니까 그 질서 통로가 오히려 악을 전파하는 통로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에는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항을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죽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며 최대한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함을 보이되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남유다의 역사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가 점점 각박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이 좀 팽배해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흐름 가운데 놓여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주중에 노숙자분들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죠. 또 학교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 베풀어줘야 마땅한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교회가 어디까지 이 사랑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지혜를 발휘하여서 각 개인이 또 교회 전체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많은 지평들을 열어가야 될 것이죠.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가 모이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상실하여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남유다처럼 타락해버리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개혁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개혁을 멈추거나 혹은 우리를 바꿔가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할 때 35절 36절에 무기나 양을 잴 때에 불의 행하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버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공평과 혹은 정직에 대해서 구기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할 때 가장 정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에스겔이 남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공정치 못하게 하고 특히 이제 제사장들이 사실 재판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재판을 온전히 행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에스겔 22장의 그 책망이 사실 21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21장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느냐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런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명령들을 이 모든 규례들을 지켜 행할 때 십계명으로 다 포함되어지는 하나님 다움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규례와 명령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것을 망각하였을 때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 불의를 벌하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자의 길을 택해야 되겠죠. 오늘 이 교훈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어진 이스라엘만의 교훈이라고 결코 여기지 마시고 결국 우리 교회를 부른 목적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늘 정직하도록, 늘 진실하도록, 늘 공평하도록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늘 정말 깊은 사랑, 하나님다운 사랑을 베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를 점차 굳게 만들어서 남유다처럼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비참한 길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영적으로 늘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늘 마음이 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던 그렇지 못하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순간 드러냈었던 그런 복된 자로서 남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온 교우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규례와 규범들을 살펴보니 하나님 이스라엘 얼마나 높이려고 하셨고 이스라엘 얼마나 복되게 하려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걷어차고 오히려 죄의 길로 허망한 것들을 쫓는 길로 나간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사실은 다를 바 없다. 그들과 자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목적을 날마다 날마다 찾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도 남유다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벌을 받는 걸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비참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장교 온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의 긍정적인 부르신 가운데 거하여서 참으로 복되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그 모습이 저들을 보아라 내가 여호와이니라 저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저들의 정직한 모습 저들이 질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아라 저들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여호와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현장교 온 교우들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